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들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초창기에 하나님께 자기 의지를 밝힐 때 난 주의 큰 종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신학생들만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신학교 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직업으로 전하지 않는 직업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전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는 얘기가 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그냥 내가 내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지 않는 인생은 그것이 뭐 막노동을 하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남을 지휘를 하는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전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쭉정이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내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가 있고 너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기뻐하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만 찾아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시도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밖에 안 나가고 교회 나왔다, 이거 여러분들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았죠. 이 신앙하고 너 여기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십일절 하거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것이 그 행동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행동이 지시하는 그 깊이, 그 원래 실체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헌물 드리는 것으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나 우리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관을 정립할 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을 놓고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아야 나는 앞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곳 이외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열심을 내서 주님의 말씀 따라 나서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청년의 생각인 것이고 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남은 인생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살 것인가, 그동안 실패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도록 모든 정성과 열심을 남은 인생 동안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선해서 다른 찾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그분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우리 안에 옮겨져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의 예전 생각들,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 세상에 속해서 예수 믿는 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전부 하나씩 벗겨내고 책망하고 지적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 불행한 일이지 이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교회생활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주었으면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와 나하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도 전가가 되고 전이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위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여러분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남을 위해서 살아, 남을 배려해 이렇게 우리는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을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일 때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남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아픈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남한테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삶 전체가 나이가 어떻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남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할 때 뭐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가서 선교훈련 받고 어떤 전도단에 가서 전도훈련을 받고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남한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제대로 전하려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삶을 삶으로써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제대로 된 예수 전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내 자신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 지금 이 단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라난 만큼 그동안 남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완전한 자로 온전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남들한테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예수를 전한 자이고 이들이 예수의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그런 남을 살리는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본 궤도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 때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한다, 내가 예수를 전한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 이런 것은 전부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본질이 예수와 같이 되면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예수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몸소 실천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그러면 전도한다, 내가 누구를 깨우친다, 내가 누구를 살려낸다 이런 것은 그것은 어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았을 때 그때의 간증이나 그때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죠.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남에게 전하는 거니까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전하는 사람하고 내가 신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남한테 들은 어떤 인간의 어떤 훈련시키는 훈련 계획에 의해서 내가 어떤 전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사람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 계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어떻게 다루을 받았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들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전국적으로 구원하신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곧 그것은 뭐냐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기록함과 같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경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어떤 체험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바울이 구원받은 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뭡니까?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 그리고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계시는 무엇이고 비밀은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3장 1절 읽고,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러므로라는 것은 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너희 이방인들이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라는 얘기를 들었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쫓았던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 한 지체로서 지금 함께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므로 이런 얘기를.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번역은 약간 좀 의역이 들어가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내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갇혀서, 에베소서가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구원하려고, 예수의 일로 너희들 구원하려고 내가 지금 생고생하고 있어,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안 드나요? 여기 어떻게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냥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면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갇힌 자인 나 바울은, 좀 틀리죠? 너희 이방을 위하여 예수의 갇힌 자, 예수의 투옥자, 예수의 죄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죠. 이방을 위하여 예수의 갇힌 자인 나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예수에서 갇힌 자라고 자기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옥중에 있는 것도 옥중에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는 예수의 갇힌 자야, 예수의 죄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 난 예수와 연결된 자인 것이고 예수의 죄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 예수의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갇힌 자는 영어로 prisoner죠, prisoner.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자, 투옥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나는 예수의 갇힌 자다, 예수에 대해서 죄인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와 사도 바울, 나는 같은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 예수의 생명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에 의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 생명을 나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예수 생명, 내 생명 같은 생명이라 그래서 난 예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에서 난 거기를 초월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죄수 투옥자입니까? 갇힌 자입니까? 예수의 갇힌 자이죠. 예수의 생명에 갇힌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 예수의 죄수, 예수의 갇힌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예수보다 그 선생 예수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제자가 상전 그 예수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제한이 걸려 있죠. 그 어떤 틀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상전이 갑질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그 의미가 아니죠. 갑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같다는 얘기는 생명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같이 받아서 그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의 어떤 틀에 생명의 틀에 갇혀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 또는 갇힌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갇힌 자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굉장히 영광된 거죠.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종국적으로 예수와 같은 생명을 예수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부터 뭘 정말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생명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예수와 같이 된다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우린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나를 지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와 대면하여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전이를 받아 생명을 나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생명을 안 나눠주려고 해도 원래 자기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생명은 계속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어떤 행동으로 이 모든 이 움직임으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같이 가까이서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와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갇힌 받은 바울,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건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갇힌 자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있는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말씀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감옥에 갇힌 자 된 얘기가 감옥에 갇힌 것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갇힌 것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들은 나중 얘기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여기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를 위하여 갇힌 것이 아니라 주의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되면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를 뭐 충성되이 섬겼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의 갇힌 자 된 바울을 이렇게 원래 여기도 예수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아니라 주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갇힌 자, 주의 죄수가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주의 갇힌 자가 되면 갇힌 자가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것을 기필코 어디 누구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거죠.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고 어떤 이 계시를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것을 놓고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필고 남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나눠받고 있죠. 잘 나눠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것,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갇힌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도 없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방은 나중에 예수의 생명을 받은 바울이 전도하게 된 그 대상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죄인 되었다 죄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구원 대상으로 삼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 앞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든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것은 저 이방인들, 저쪽 외부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수가 된 것이고 아니면 이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로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대상을 최종적으로 구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한다. 이 구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세우셨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먼저 세우셨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너희를 세우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바울을 구원했구나. 에베소 이 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구원했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 몰라도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 구원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때 그 경륜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폈던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심 그래서 종국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신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구원 계획과 그것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을 완성시킬 그런 이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와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경륜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구원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들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그것의 완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바울의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간증. 그죠? 간증도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유대교에 열심을 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진 망나니 짓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보여주셨던 얘기는 그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태초부터 모태부터 예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울을 이렇게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륜을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그런 체험을 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은 너희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 힘든 그 망나니 같은 그 사울 시절의 바울을 이제 온전한 이 사도 바울로 만든 것은 결국 사도 바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 그 모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다 할 때 홀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에 얹혀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 위에 얹혀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혼자만 지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똑바로 선 다음에 남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선한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다 자라나게 하게 되면 그 생명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으로부터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을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것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경륜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에베소 교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을 때 때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기 힘들고 사도 바울 성질 못 갔다. 나 좀 어떻게 좀 하나님께 직거래하기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하나님과 직거래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으면 하실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을 제껴놓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바울한테 할 얘기 다 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의 얘기를 듣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 나서라. 그래야 너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통계시, 직거래 뭐 이런 거 기도하실 때 뭐 주면 받으시겠지만은 그게 의존해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고침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세운 사람에 의해서 받는 거지 꼭 그냥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서 그때 필요해서 그 지역에 필요해서 그 시기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거는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눈앞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말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간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신학 서적을 보고 그 이전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한 얘기를 신학 서적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같이 움직이며 체험하고 살아왔던 그것 기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들한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신학교에서 무슨 학위로 무슨 주제로 내가 논문을 통과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고 그 사람의 여러분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전혀 거기서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가지 않는 거죠. 왜? 생명을 가진 예수와 접촉한 기록이 없고 접촉한 체험이 없고 그런 경륜과 간증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인간 교훈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펼쳐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체험에 입각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수가 있어도 그건 실수도 아닌 거죠. 그죠? 실수란 얘기는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생명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실수가 있는 거지,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이 넘어져도 어떻고, 일어나면 어떻고, 똑바로 얘기하면 어떻고, 좀 틀리게 얘기하면 뭐가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생명 그대로 생명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가시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소중한 길이고 정말 너무 귀한 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똑바로 서야 그들도 여러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는 그런 삶이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연단받고 주님에 의해서 채찍질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은 그것은 일차적으로 바울을 위한 것이지만 그냥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 4절 읽고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가 기름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형태로 아니면 사도 베드로의 형태로 아니면 사도 요한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생명은 이제 감춘 비밀인데 그것이 이제 점차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앞에 사람은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무엇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기서 숨쉬고 같이 악수를 하고 이렇게 지난다 할지라도 그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은 그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생명 없는 사람에게 비밀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추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의 말씀을 읽으니까 읽는데 한계가 있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는 아주 쉽게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말씀 들으러 오셨던 분들도 부인들 따라서 몇 번 오셨던 분들도 부인 때문에 몇 번 참고 그냥 버티다가 나중에는 아유 안 되겠다 부인이고 뭐고 안 되겠다 나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지금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이 전해지니까 이게 도대체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시간은 길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디다 그냥 뭐 견디지 못하고 가는 거죠. 아무튼 이 비밀이라는 것이 정말 이상하죠. 우리가 쓰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릅치며 있는 성경도 좀 어렵고 그중에 어려운 게 요한일서, 세계명 요한일서 어려운데 우리 세계명 요한일서는 우리가 한 서너 차례 같이 윤문하면서 같이 봤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도 지금 보면 이걸 뭐 어렵다, 잘 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감춰진 그런 말씀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또 암호화되었다, 코드화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비밀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로. 비밀이 그렇다면 계시는 뭐냐? 계시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은밀하게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성경의 비밀을 조용히 귓속말로 알려준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바울한테 계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안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 안에 있는 세상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꾸꾸라진 다음에 그 안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예수의 말씀과 책망과 채찍질에 의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 벗겨져 나가면 그만큼 그 안에서 이제 진리가 생명이 계시가 되죠. 이 생명은 육신에 덮여있기 때문에 육신의 껍질을, 표피를 벗겨내게 되면 이 안에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벗겨내면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하면서 책망받고 채찍질하고 하면 성질낼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꺼풀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계시가 그만큼 돋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채찍질 당하고 채찍질 하는 것도 없지만 책망받는 것을 여러분 기분 나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계시라는 게 뭡니까? 원래 있는 거를 뭐가 감추고 덮였어요. 육신적인 표피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벗겨내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라는 것은 누가 알려줘서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고 나를 덮고 있는 그 생각을 이것을 생명을 꽉 누르고 있는 그 생명을 벗겨내버려야 잡아채내버려야 이것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생명이 나한테 계시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인간계명이 아니라고,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전하기 때문에 전부 철학이고 인간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온전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깨달을 만큼 남한테 그 제대로 된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은 것을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오버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남들한테도 얘기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그 시대의 계시에 의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남한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본 자로서 이렇게 너에게 간증하는데 그 예수에 의해서 내가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반 동안 예수의 조명과 말씀의 책망에 의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생각들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책망 한번 받을 때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계시가 일어나죠. 제자들 안에도. 그래서 완전한 계시가 일어났던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완전히 자랐을 때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요한 그 모든 예수의 직제자들이 그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 체험에 의해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진리, 생명에 관한 그 시대의 계시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 시대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생명의 계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뒤돌아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누그러진 것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그 시대의 계시가 이루어졌고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 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인간적인 훈련과 노력과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혹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으로 계시가 일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그런 모습인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변하는 것은 생명의 계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비늘막들이 하나둘씩 벗겨져 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영적인 자라남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계시로 너희가 말하는 것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은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써 내려온 것. 이 내용을 보면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께 비밀의 계시 그리스도로부터 비밀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읽으면 이런 얘기는 지금 내가 쓰는 그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 사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쓴 것, 이 에베소서 말씀을 너희가 잘 읽어보면 내가 괜히 나의 인간 철학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네들이 내가 쓴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읽어도 우리 교인들은 물론 읽지만 세상 사람들이 읽어도 이 책은 뭔가 있는 책이다.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 뭔지는 몰라도 보통 사람이 쓴 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은 이렇게 생명이 없는, 아직 생명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거기에 어떤 이 무거운 어떤 주제 아니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생명에 관한 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 책들을 읽고 좋다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막상 보면은 그분들이 이해한 것은 우리가 원래 쓴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일부만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맞다 하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든지 그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육신의 때가 육신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어려움으로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절을 서두에서 시작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의 갇힌 자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갇혔다, 예수에 의해서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 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난 그 생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좋은 죄수인 것입니다. 좋은 갇힌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 생명과 동등하게 되어야 되고 생명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의 갇힌 자가 되어서 이제 안 지나서나 항상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서 일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일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쓴다고 해서 전부 신학자나 뭐 목회자만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서서 남들한테 어떻게 생명의 말씀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면 이 사람 좀 깨닫게 된다면 아 당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세웠구만 이렇게 이 사람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콜몸이 아니죠. 우리 어깨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여기서 배워야 잘 생명의 말씀 받아야 그들도 생명의 말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밀의 계시는 예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그죠? 제자들한테 계시하고 그래서 완전히 계시가 끝났을 때가 완전히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으로 그들한테 임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계시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거죠. 생명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은 죽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비밀이고 그 생명을 계시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한꺼풀 한꺼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눈, 소경된 눈이 점점 그 소경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나가서 점점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벗겨내거나 아니면 이 감춰진 것을 거기서 포장을 벗겨내거나 마찬가지 뭘 하나 막고 있는 것 답을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시가 일어나게 되죠. 계시는 완전한 계시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금 일상생활에서 고쳐나가는 것은 그것은 뭐 그 부분에서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예수가 했던 일, 즉 예수의 구원의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달려있는 그 다른 그 사람들도 여러분에 의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자유교회에서 신앙생활, 여기서 보낸 시간들, 여기서 보내는 삶들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종국적으로 모든 열심으로 말씀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와 같이 되고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